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한국 내 미 공군시설과 한국민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ISIL이 최근 자체 해커 조직을 통해 입수한 전 세계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공군기지 77곳의 위치와 21개 국가 민간인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테러를 선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한국의 경우 오산과 군산 소재 미 공군기지의 위성사진과 좌표 등이 공개됐고 자국 내 한 복지단체 직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이 드러났다며 만일에 대비해 그에 대한 신변 보호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ISIL이 한국을 테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5년간 입국한 테러 단체 가입자 50여 명을 출국 조치했으며 사회의 불만을 품은 한국 국적자 2명은 ISIL 가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란 정보당국이 수도 테헤란 등 여러 지역을 겨냥한 최악의 테러 기도를 저지했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정보부의 성명을 인용해 테러 용의자 몇 명을 체포하고 탄약과 폭탄을 압수했으며 현재 테러 기도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이번 공격이 이슬람교의 금식 성월인 라마단 기간에 맞춰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테러 용의자들을 아랍어와 이란어에서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경멸적 표현인 타크피리스로 칭했지만 그 신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 관리들은 종종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추종자들을 타크피리스로 부르기도 하지만 이번 테러 기도가 ISIL과 연관됐는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오늘 무장조직 탈레반이 자살폭탄 공격을 가해 버스 안에 있던 14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자살 폭파범이 버스에 접근한 뒤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무장관은 숨진 사람들이 네팔 보안요원들이라고 밝혔으며 부상자 가운데는 네팔 국적자 5명과 아프가니스탄인 4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아프간 북동부 바다크샨주의 한 장터에서도 자살 폭파범이 오토바이에 장착한 폭탄을 터뜨려 10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케냐 북동부 지역에서 경찰 차량이 이슬람 가격단체 알샤바브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5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소말리아와의 국경 지역인 케냐 엘와크 마을 인근에서 한 버스를 호위 중이었으며 반군은 경찰이 탄 차량에 로켓포로 추정되는 공격을 가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연계 단체 알샤바브는 소말리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며 인접국 케냐를 자주 공격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세계 각국에서 분쟁으로 인한 난민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오늘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난민과 망명신청자, 내부 피난민들이 1년 만에 500만 명이 늘어 전체 6,53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난민의 절반 이상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국적자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제이주기구는 지난해 10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해상으로 3만 5천여 명은 육로를 통해 유럽에 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행 난민 대부분은 최종 목적지로 독일과 스웨덴 같은 부강한 북유럽 국가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양에너지만으로 비행하는 솔라임펄스 2호가 오늘 미국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을 이륙해 15번째 세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위험한 여정에 나서게 됩니다. 솔라임펄스 호는 90시간가량을 비행한 뒤 기상 상황에 따라 스페인이나 프랑스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본체가 탄소 섬유로 구성된 솔라임펄스 2호는 72m 폭의 양쪽 날개에 17,000개의 태양 전지가 장착돼 있어 동력에 필요한 전력을 충전하게 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도 아닙니다. 간호사도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90세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1239명의 생명을 구했는데요.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90살 모리스 크레이그 씨가 18살부터 지금까지 73년 동안 413번이나 헌혈을 하면서 최고령 정기 헌혈자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기네스북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 기록들을 수록한 책에도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저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기록들이 수록된 이 기네스북에서도 이 크레이그 할아버지의 기록은 큰 의미와 숭고한 가치를 지니는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약간의 노력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헌혈을 시작했다는 크레이그 할아버지. 아프리카어로 타인에 대한 인간애를 뜻하는 우분투 정신으로 더 많은 헌혈 희망자들이 좋은 일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고요.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6월 21일 화요일 북한은 구름이 많다가 아침에 북서쪽부터 점차 흐려지겠고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1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까요? 먼저 평양은 20도에서 31도, 신의주 18도에서 23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9도에서 29도, 함흥 18도에서 24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4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레이 찰스의 노래입니다. I Can't Stop Loving.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can't stop loving you. I've made up my mind to live in memory of the lonesome time. It's useless to say, so I'll just live my life in dreams of yesterday. Dreams of yesterday. Those happy hours that we once knew. Though long ago, it still made me blue. They say that time heals a broken heart, but time has to steal. Since we've been apart, yeah. I can't stop loving you. I've made up my mind to live in memories of the lonesome time. Say
So I'll just live my life and dream of yesterday's.
Those happy hours,
those happy hours
that we once knew,
that we once knew,
so long ago,
so long ago,
still make me blue,
still make me blue.
They say that time,
they say, said I made up my mind to live in memory of the lonesome time. Sing the song, children.
I can't stop wanting you.
It's useless to say, so I'll just live my life of dreams of yesterday.
Oh, yesterda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어제 일본 오키나와 현에서는 6만 5천여 명이 모인 대규모 미군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도 도쿄를 비롯한 일본 전역의 32개의 도시에서도 연대 시위가 열려서 후텐마 미군기지 폐쇄와 미일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의 전면 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이날 실시된 이탈리아 지방선거에서 변호사 출신인 37살 비리지니아 라지 로마시장 당선자가 압도적인 득표수로 승리한 것을 비롯해서 북부 공업도시인 토리노에서도 31살 키아라 아펜디노 당선자가 역시 여성으로서 향후 5년 시정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군사 분쟁이나 정치적 탄압 등으로 살던 곳을 떠나서 지내고 있는 난민 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6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오늘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대규모 미군 반대 시위가 열렸군요.
네, 어제 오후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의 오노야마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오키나와 현민대회에 이 지역 주민과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현 지사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 등 6만 5천여 명의 군중이 몰렸다고 지지통신과 류쿠신보, 오키나와 타임스 등을 비롯한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현민대회의 주제는 후텐마 미군기지의 폐쇄와 철거, 미일 주둔군 지휘협정의 전면 개정과 함께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 해병대병력의 철수 등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 이 미군 반대 집회에 6만 5천여 명이나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유가 뭘까요?
예, 지난 4월 말 오키나와에서 20살 일본인 여성이 행방불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이번 일의 촉매제였습니다. 이 여성은 이 지역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미국인 군무원에게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당국에 체포된 용의자는 범행 후에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언급을 했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지난달 일본 방문 일정을 얼마 앞두고 발생해서 더 큰 관심을 끌었었습니다.
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도 일본 방문의 첫 일정이었던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예. 자, 이번 사건 외에도 그동안 이 오키나와에서 미군 관련해서 범죄가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까?
네. 오키나와에서는 미군 장병 또는 미군 기지 근무자가 관련된 범죄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1995년 미군 병사가 어린 일본인 소녀를 성폭행한 사건 이후에는 일본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었고요. 이번 사건에 한 달 앞선 지난 3월에도 미군이 일본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이 음주운전 같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현지 주민 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이보다 훨씬 빈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키나와에서 미군 범죄가 여러 차례 일어나는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주일 미군 병력과 시설의 거의 대부분이 오키나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미군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방위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된 나라인 일본에서 현재 도쿄를 비롯한 주요 도시가 자리 잡은 본토에는 미군 병력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예.
일본 국토 전체 면적의 0.6%에 불과한 최남단 섬인 오키나와에 주일 미군 병력의 74.4%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본토에 있던 미군 주둔 관련 시설들이 일본인 주민들의 반대 운동을 이기지 못하고 오키나와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예. 자, 어제 이 오키나와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 미군 반대 집회가 진행됐다고요?
네. 같은 날 일본 각지에서 오키나와 현민대회의 연대의 뜻을 표시하는 집회가 여러 차례 열렸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도쿄에서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약 만 명이 집결해서 이번 20세 여성 살인사건에 항의한 뒤에 소파 개정을 요구했고요. 나고야 시내 공원에 천여 명, 삿포로 도심에 약 500여 명이 모여서 각각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면은 미군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본 사회 전체에 조금씩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 일본 정부가 주일 미군에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판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지지통신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는 일본 방위성 자료에 따르면요.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의 주일 미군 시설 안팎에 미군과 가족, 군무원 등 거주자 수의 공개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지지통신은 이와 관련해서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미군 관계자가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는지조차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미군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본 정부의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군요.
다음 달 일본 의회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가 열리는데요. 이를 앞두고 오키나와의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일본 여당과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집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주가 하락과 엔고, 소비세 인상 논란 등으로 일본 정부의 경제 운용에 대한 불신까지 커지면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이후에 견고하게 자리 잡는 듯하던 아베 내각의 지지율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실시된 일본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마이니치 신문은 정부 지지율이 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전했고 산케이신문과 후지TV 합동조사에서도 아베 정권 지지율이 6%포인트 떨어져서 50% 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특히 마이니치 신문조사에서는 야당 의석이 늘어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여당을 지지하는 응답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나서 참의원 선거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역사상 첫 여성 시장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이탈리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 오성운동의 37살 여성 변호사 비르지니아 라지 후보가 로마 시장으로 당선을 확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으로 AP통신과 BBC방송 등 주요 외신들이 이날 전했습니다. 2주 전 치러진 1차 투표에서 35%를 득표하면서 1위를 기록한 라지 당선자는 이번 결선 투표에서도 67.2%의 득표율을 기록해서 32.8%를 얻는 데 그친 집권당인 민주당의 로베르토 자케티 후보를 크게 눌렀습니다. 2500여 년 로마 역사상 첫 여성시장이 당선됐습니다.
네, 자 라지 로마 시장 당선자, 첫 여성시장이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또 37세니까요. 굉장히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올해 37살로 역대 최연소 로마 시장이라는 기록도 함께 얻은 라지 당선자는 법대를 졸업한 이후에 줄곧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로마 시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차세대 여성 정치인으로 주목받았고 제1야당인 오성 운동의 로마 시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이탈리아에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게 됐습니다.
네. 자, 역시 젊고 패기 있는 이미지로 각광받고 있다고요.
예. 라지 로마 시장 당선자는 이탈리아 기성 정치인들과 다른 젊은 이미지와 또 매력적인 외모에 논리정연한 토론 실력까지 겸비해서 빠르게 표심을 끌어모았다고 주요 외신들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로마 시장 선거 과정에서는 집권당 후보가 2024년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등 대형 의제에 집중한 것과 달리 교통과 환경, 교육을 비롯한 생활 밀착형 공약에 초점을 맞춰서 로마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자, 라지 로마 시장 당선자 외에 이번 그 이탈리아 지방선거에서 또 다른 여성 시장이 탄생했다고요?
예. 이탈리아 북부의 공업 도시인 토리노.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 본사가 있는 곳인데요.
예.
여기서도 역시 오성운동 소속인 31살 여성 키아라 아펜디노 당선자가 집권 민주당 소속의 현직 시장인 피에로 파시노를 꺾으면서 최대 이변을 연출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네. 자, 두 사람 모두 야당인 오성운동 소속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자, 이 오성운동은 어떤 정당입니까?
예, 오성운동의 오성, 다시 말해 다섯 개의 별은 물, 교통, 개발, 인터넷, 환경 등 이탈리아의 다섯 가지 주요 국가 의제를 뜻합니다. 오성운동은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 또 무료로 인터넷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등 포퓰리즘, 다시 말해서 인기영합주의 공약을 쏟아내서 기존 정치권으로부터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오성운동 측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투표를 앞두고 여론몰이를 통해서 이탈리아 국민들의 반난민 정서를 활용했다는 지적도 받아왔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좌우를 떠나서 기존 정당의 환멸을 느낀 이탈리아 유권자들이 오성운동을 향후 이탈리아 정계를 이끌어갈 정당으로 인식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이번 선거를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난민 수가 6천만 명을 넘었다는 유엔 보고서 결과가 나왔군요.
예, 유엔 난민기구는 오늘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연례 동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외 강제 이주를 당했거나 난민으로 사는 사람 수가 6,53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5,950만 명 규모였던 1년 전보다 600만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 난민이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군사 분쟁이나 정치적인 탄압 등으로 살던 곳을 떠나서 지내고 있는 난민 수는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계속 늘었지만 최근 5년 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에 1분의 6명꼴로 발생했던 난민은 지난해에는 1분의 24명꼴로 발생해서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예, 자 1분의 24명꼴로 난민이 발생한다. 자 최근에 이렇게 빠르게 난민이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시리아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등을 비롯한 장기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의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최근 유럽 등지에서 반이민 정서 등으로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추세가 영향을 미쳤다고 유엔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네, 자, 난민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네, 오랫동안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가 490만 명의 난민을 배출해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고요. 역시 전쟁을 오랫동안 겪어오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 270만 명, 또 내전 중인 아프리카의 소말리아가 110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세 나라 출신 난민 수는 유엔이 파악하고 있는 전체 난민 규모의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네. 자, 반대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들은 어디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250만 명의 난민이 머물고 있는 곳은 터키였습니다. 또 최근 유럽 지역에서 망명 신청이 늘어나면서 독일이 44만 1900명의 난민을 받아들였고요. 미국은 17만 2천 명의 난민을 수용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난민들은 대부분 중남미 일대의 폭력 조직을 피해 달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최근 중동 일대를 탈출한 난민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향하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유럽 국가들의 난민 수용 실태가 조명을 받았지만 실제 전 세계 난민의 86%는 분쟁 지역에서 가까운 저개발 국가 또는 개발도상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공화당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이 트럼프 후보가 테러를 막기 위해서 이슬람 신자들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이 증오범죄에 취약하다는 보도 내용 정리해드리고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올해 미국 프로농구 NBA 최강자로 결정됐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됐고요. 이제 공식적인 지명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자, 공화당 내에서 계속 트럼프 후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내 일부 세력이 다음 달에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다른 후보를 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이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중도 사퇴한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등을 거론하면서 자신에게 패한 후보들 가운데 일부가 일종의 반란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 제프시 전 주지사나 테드 크루즈 전 연방 상원의원은 아직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 밝히지 않고 있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지난 주말 네바다주에서 유세하면서 이 반대 세력이 누구를 내세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게 됐는데요. 이미 자신이 다른 모든 후보를 크게 물리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기업인 출신인 트럼프 후보는 공직 도전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공화당원들이 도와준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 당에 도움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일부 공화당원들이 일종의 반란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걸까요?
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 다음 달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가하는 대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당의 이 전당대회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이 대부분 대의원은 전당대회에서 이 소속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해서 사실상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상황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다음 달에 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고 또 거기서 이 대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일부 대의원들이 양심에 따라서 그 소속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반대하는 것들이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것이 또 한 가지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언론이 막말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하는 이 트럼프 후보의 강경한 발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동안 이 트럼프 후보가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묘사하기도 했고요. 또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러가 발생하자 이 미국 내 이슬람 신자들을 이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다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저 이슬람 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을 것이 아니고 이미 미국에 있는 이슬람 신자들을 프로파일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어제 CBS 방송의 일요 시사 프로그램인 Face the Nation에 출연해서 한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hate the concept of profiling. But we have to start using common sense and we have to use, you know, we have to use our heads.
네, 트럼프 후보는 프로파일링이란 개념을 좋아하진 않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다른 나라를 보면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프로파일링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요?
네. 인권단체 미국 시민 자유연맹 ACLU는 경찰과 같은 이 사법 당국이 개인의 인종이나 민족, 종교, 또 국적 등에 따라서 범죄 용의자로 간주하는 차별 행위를 이 프로파일링이라고 풀이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슬람 신자의 경우 이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검문이나 검색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파일링은 차별과 인권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반 트럼프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 공화당 지도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이나 다른 지도자들은 대의원들이 이 소속주의 경선 결과에 따라서 투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프리버스 위원장은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처음 보도한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언론이 지어낸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공화당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어제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자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이 대의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 트럼프 세력은 라이언 하원의장이 허락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약자인 사람들을 영어로 마이너리티 그룹이라고 부르는데요. 흔히 소수계라고 하죠.
네.
이 흑인과 아시아계 같은 유색인종, 또 유대인, 그리고 성적 취향이 다른 성소수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소수계 가운데서도 특히 이 성소수자들이 증오범죄에 가장 취약하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증오범죄라고 하면요. 특정 인종이나 종교신자, 성소수자와 같이 자신과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아무 이유 없는 증오심을 품고 이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지난 12일 올랜도의 동성애자들을 위한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이 동성애자들을 겨냥한 증오 범죄인 것으로 분류되면서 미국 사회에서 이 증오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스가 이 미국에서 증오 범죄의 가장 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석했는데요. 이 미 연방수사국 FBI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소수계 가운데서도 성소수자들이 증오범죄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성소수자들이라고 한다면 보통 뭐 게이나 레즈비언이라고 불리는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여성이 동성인 여성에게 이 성적 매력을 느끼는 레즈비언이라든가 이 남성이 같은 남성에게 성적 매력을 갖는 게이는 물론이고요. 양성애자를 뜻하는 바이섹슈얼, 또 성전환자를 뜻하는 트랜스젠더를 모두 포함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명칭의 첫자를 따서 LGBT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그런데 2014년 FBI의 보고서를 보면 LGBT를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율이 흑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보다 두 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인 2005년에만 해도 이 유대인에 대한 증오 범죄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2014년에는 LGBT를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율이 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앞질르고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4년 한 해 동안 이 증오 범죄로 다뤄진 건수가 5,460건이 넘어서 이 중에 절반이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것으로 FBI 보고서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 사회가 갈수록 이 성소수자들을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작년에는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합법화 판결을 내릴 정도였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증오 범죄 전문가들은 이 역설적이게도 LGBT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동시에 이 LGBT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더 자주 일어난다는 건데요. 방금 동성결혼 합법화를 언급하셨는데 연방대법원이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해서 동성결혼을 합법으로 인정했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법원의 이런 조치를 미국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고 또 일부 반대자들은 이 폭력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란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 건수가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실제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다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네, 이 성소수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 범죄 사건을 통해서 이 자신의 성 정체성이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이 신고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예, 뉴욕타임즈 신문은 또 이 AP 통신의 조사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009년에서 2014년 사이에 수천 개에 이르는 시와 지역 경찰국이 증오 범죄를 단 한 건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뭐 실제로 이 증오 범죄가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증오 범죄에 대한 지역 경찰당국의 인식이 부족한 것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나마 이 대도시나 성소수자의 인구가 많고 이들의 영향력이 큰 도시들에서는 이 성적 취향에 따른 증오 범죄 접수 건수가 높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2014년에 이 미시시피주 남부에 있는 미시시피주에서는 단 한 건의 증오 범죄만 접수된 반면에 LGBT의 활동이 많은 커네티컷주의 경우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 범죄 이 접수 건수가 23건에 달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성소수자 가운데서도 이 성별이나 또 인종이 다양할 텐데요. 여기에 따른 피해 정도에도 차이가 있었나요?
네,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 폭력방지 프로그램이란 단체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요. 이 LGBT 중에서도 흑인이나 중남미계 성전환자가 가장 많은 이 증오 범죄의 대상이 됐습니다. 또 LGBT를 대상으로 하는 살인 범죄도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LGBT 옹호단체들은 성소수자들, 특히 이 성전환자들의 경우 현행법의 체계나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미국 사회가 성소수자들을 점차 더 수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직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스포츠 소식인데요. 미국 프로농구 NBA의 최강자가 결정됐군요.
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입니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는 어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열린 NBA 결승전 7차전에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93대 89로 물리치고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지난 1970년에 창단한 이후 처음 NBA 우승컵을 안은 겁니다.
네. 자, 이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이 미국 중서부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시에 연고를 두고 있죠?
맞습니다. 다음 달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곳이기도 한데요.
네.
이번 우승은 이 클리블랜드의 스포츠 애호가들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클리블랜드시가 스포츠 종목에서 우승한 것은 무려 52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동안 클리블랜드를 연고로 둔 여러 구단이 우승 문턱까지 갔다가 고배를 마신 겁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이 NBA 결승전에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맞붙었는데요. 지난해에는 워리어스에게 우승컵을 내줘야 했습니다.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이 연고를 두고 있는 구단이죠.
네. 그러니까 지난해 패배를 올해 서력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자, 그런데 올해도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미국 프로농구 NBA 결승전은 모두 7차례 경기를 벌여서 먼저 4번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방식인데 초반에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우세했죠.
맞습니다. 이 4차전까지 워리어스가 3승 1패로 앞섰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벌어진 5차전에서도 이기면 이 워리어스가 우승컵을 안게 돼 있었는데요. 캐벌리어스가 5, 6차전을 연달아 이기면서 이 3-3 동률이 됐고요. 결국 어제 마지막 7차전에서도 이기면서 올해 NBA 챔피언이 된 겁니다. 이 결승전에서 3승 1패로 뒤지던 구단이 우승한 것은 NBA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벼랑 끝까지 몰려있다가 우승을 차지했으니까요. 더 기쁘지 않을까 싶군요.
맞습니다.
자, 이번 결승전은 양 팀의 그 스타 선수들, 뛰어난 선수들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죠.
네, 이 캐벌리어스 팀에는 르브론 제임스 선수가 있고요. 또 워리어스 팀에는 스티븐 커리 선수가 있는데요. 어제 캐벌리어스가 승리하는 데는 르브론 제임스 선수의 활약이 컸습니다. 오하이오주 출신이기도 한 제임스 선수는 혼자 27점을 넣었고 어시스트, 그러니까 도움 11개, 또 리바운드 11개를 기록하면서 결승전 최우수 선수 MVP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이 정규 시즌에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던 워리어스의 스티븐 커리 선수는 어제 경기에서 17점을 냈는데요. 이 정규 시즌의 평균이 30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다소 부진한 성적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노래입니다. 헤이, 함께 들어보시죠.
Hey, it's wonderful to see you once again. To see you smile and hear you call my name. There is so much to say. Hey, it isn't accidental that we met. Your love is something that I can't forget. I wonder your way. Hey, if one of us won't try to dry the tears, tomorrow is a world of yesterdays. Let us live for today. Hey, although we play the game of love and lust, I wouldn't change a single dream because if you lose, you must pay. It's true, I've had so many other loves to share, but I would close my eyes and you'd be there. No matter where I go, you are everywhere. Hey, hey, if you come back to me and see how much I care, I only want to live if you are there to give your love to me. Hey, don't let me spend another day alone. Remember all the happiness we've known. Let's relive yesterday. Hey, we've known a world of loneliness and pain. We'll never make the same mistakes again. Hey, if only you stay. It's true, I've had so many other loves to share, but I would close my eyes and you'd be there. No matter where I go, you are everywhere. Hey, hey, if you come back to me and see how much I care, I only want to live if you are there. Be with you, I travel anywhere. Hey, it's true, I've had so many other loves to share, but I would close my eyes and you'd be there. No matter where I go, you are.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월트 디즈니사의 테마 놀이공원 시설인 디즈니랜드가 16일 중국 상하이에 문을 열었습니다. 55억 달러의 건설비가 투입된 아시아 최대 놀이공원의 탄생에 전 세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디즈니 놀이공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 음악은 디즈니사의 영화가 시작될 때 나오는 주제음악입니다. 이 음악과 함께 화면엔 디즈니랜드의 궁전이 등장하고 궁전 위에서 불꽃이 펑펑 터지는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지지요. 그런데 이런 환상적인 장면을 그대로 구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디즈니 놀이공원, 즉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월드인데요. 디즈니의 유명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 여러 등장인물을 직접 만날 수 있고 또 영화에 등장한 장소가 그대로 재현된 이 디즈니 놀이공원은 아이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꿈과 환상의 나라로 불리곤 합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 김정남이 위조 여권으로 이 도쿄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방문하려다 발각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디즈니랜드는 미국 예술 산업의 신화이자 미국 문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디즈니랜드의 탄생.
디즈니랜드는 지난 1955년 7월 17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애너하임이란 곳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디즈니랜드의 개막식은 TV로 방송되기까지 했는데요. 디즈니랜드의 설립자인 월트 디즈니는 자신의 이름을 딴 디즈니랜드 개막식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To all who come to this happy place, welcome. Disneyland is your land. Here age relives fond memories of the past.
월트 디즈니는 이 행복한 장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노인들에겐 과거의 추억을 되살려줄 것이고 젊은이에겐 미래의 희망을 품게 해줄 것입니다. 디즈니랜드는 전 세계인의 기쁨과 영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지요. 월트 디즈니의 이런 바람대로 디즈니랜드는 지금까지도 세계 여러 곳에서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추억과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의 설립자 월트 디즈니.
디즈니랜드의 설립자인 월트 디즈니는 원래 만화 제작자였습니다. 1901년 시카고시에서 태어난 월트 디즈니는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이었지만 만화에 관심을 두고 만화가를 꿈꾸게 되지요. 가진 고생 끝에 영화의 본고장인 할리우드에 진출하게 된 디즈니는 찍찍대며 지나가는 생쥐를 보고는 새로운 캐릭터 미키마우스를 창조하게 되는데요. 빨간색 바지를 입고 흰색 장갑을 끼고 큰 귀와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 생쥐 모양을 한 캐릭터 미키마우스는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미키마우스는 1928년 증기선 윌리라는 만화 영화에 등장하는데요. 이 영화는 최초로 소리가 나오는 흑백 만화였고요.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후 백설공주와 일곱난쟁이, 피노키오 등 장편 만화 영화들이 잇따라 호평을 받으면서 월트 디즈니는 엄청난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월트 디즈니는 영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어른과 아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꿈꾸게 되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곳이 바로 디즈니랜드입니다.
디즈니 놀이공원의 끊임없는 변신.
오렌지를 경작하던 밭에 세워진 디즈니랜드는 이후 규모도 계속 커지고 방문객도 끊임없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매년 1,400만 명의 방문객이 30억 달러를 쓰고 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놀이공원으로 자리 잡았고 지금까지 디즈니랜드를 방문한 사람은 7억 명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1971년엔 디즈니랜드보다 규모가 더 큰 디즈니 월드가 미 남동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문을 열었는데요.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월드는 시대에 맞게 끊임없이 또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에는 곧 먼 은하계 이야기를 담은 영화 스타워즈를 주제로 테마 공원이 또 문을 열 예정인데요. 한 가지 주제로 조성되는 놀이공원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거라고 합니다.
디즈니 놀이공원의 해외 진출.
중국 본토의 첫 디즈니 놀이공원인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지난 6월 16일 정식으로 개장했습니다.
Today is a celebration of creativity and collaboration. Commitment and patience.
로버트 아이거 월트 디즈니 최고 경영자는 디즈니사와 중국이 협력해 놀라운 공간을 만들어냈다며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공간이자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55억 달러의 건설비가 투입된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 사업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디즈니사의 첫 번째 해외 지점은 아닌데요. 1983년에 디즈니의 첫 번째 해외 놀이공원인 도쿄 디즈니랜드가 일본 도쿄에서 문을 열었고 1992년엔 프랑스 파리의 유로 디즈니가 2005년엔 홍콩의 디즈니랜드가 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해외 지점으로는 네 번째이자 세계적으로는 여섯 번째 디즈니 놀이공원이 된 건데요. 중국적인 색채를 많이 담은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게 될지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디즈니 놀이공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can't take a hint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Why is Tony still calling you?
Ugh, it's because he can't take a hint.
Well, you should tell him directly that you don't want to talk to him anymore.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Why is Tony still calling you? 왜 아직도 토니가 너한테 전화하니? 라고 묻자 저는 Ugh, it's because he can't take a hint. 눈치를 못 채고 있거든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제이슨은 Well, you should tell him directly that you don't want to talk to him anymore. 그럼 토니에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그래?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hy is Tony still calling you?
Ugh, it's because he can't take a hint.
Well, you should tell him directly that you don't want to talk to him anymore.
Today's expression is can't, C-A-N apostrophe T. Can't take, T-E-K-E, take a hint, H-I-N-T, hint. Can't take a hint. If you can't take a hint, you can't understand or do something that is communicated indirectly.
영어 단어 hint, hint는 암시라는 뜻이죠.
Take a hint는 암시를 알아차리다, 눈치를 채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can't take a hint라고 하면 눈치를 못 채다, 눈치 없다는 뜻이 됩니다. In today's example, I tell Jason that Tony won't stop calling me because he can't take a hint.
네,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토니는 눈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It's because he can't take a hint
라고요. 네, 이렇게 상대방의 암시나 기분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Tammy definitely can't take a hint. Tammy definitely can't take a hint.
은 Tammy는 정말 눈치가 없어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Joe hoped Jessica would take a hint and stop bothering him.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조는 제시카가 눈치를 채고 그만 귀찮게 굴기를 바랐다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hy is Tony still calling you?
It's because he can't take a hint.
Well, you should tell him directly that you don't want to talk to him anymore.
Let's review. If you can't take a hint, it means that you can't understand or do something. Therefore, you can't behave accordingly.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oksa sok onul. Yo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Yongguk의 황금기를 연 빅토리아 여왕이 18살의 어린 나이에 영국 여왕에 오릅니다. 빅토리아는 그녀의 삼촌이었던 윌리엄 4세가 서거하자 그의 뒤를 이어서 영국 여왕이 된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이후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며 대영 제국을 이룩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1840년 중국과의 아편 전쟁에서 승리해 홍콩을 손에 넣었고 1857년에는 인도에서 발발한 세포의 항쟁을 진압하고 인도 황제를 겸하게 됩니다. 이어 빅토리아 여왕은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와 북아메리카도 영국의 식민지로 만들어 영국은 전 세계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영토를 지배하게 됩니다. 빅토리아 여왕 당시 영국은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게 됩니다. 1968년 6월 20일 오늘 100m 달리기에서 인간의 한계로 여겨지던 마의 10초 벽이 무너집니다.
And on a summer evening in Sacramento in 1968, they created track history. Between them, they broke or equaled the world 100m record 4 times in 2 hours.
당시 세계 기록은 1960년 독일의 아민 해리 선수가 세운 10.0초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크라멘토에서 열린 전미 육상 선수권 대회 준결승전에 출전한 짐 하인즈, 로니 레이스미스, 찰리 그린 등 3명의 선수가 9.9초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깨지지 않던 마의 10초 기록이 마침내 깨진 것입니다. 이 9초 9의 벽은 이후 1991년 미국의 육상 선수인 칼 루이스에 의해 깨지게 됩니다.